2014년 9월 28일 주일 메시지입니다. 고통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디딛고 서서 축복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많아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야베스라는 인물을 통해 고통을 존귀함으로 나아가는 통로로 삼는 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릴 때 참 듣기 싫던 말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보니까 이제 제가 지금 제 아이들한테 하게 되는 말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밥 먹어라 이런 말입니다. 어릴 때는 그 얘기가 이렇게 듣기 싫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도 했죠. 왜 엄마는 먹이지 못해서 저렇게 안달이실까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막 옆에서 막 먹으라고 그러면은 다른 사람이 옆에 있다가 얘기하죠. 아, 그냥 내버려 둬요. 뭐, 지가 배고프면 먹겠지. 그럼 이제 속으로 그 얘기가 전혀 섭섭한 게 아니라 오히려 동의가 되죠. 그래, 지가 배고프면 먹겠지. 약간 이런 마음을 먹었던 적이 있습니다. 내가 안 먹는다고 부모님 배가 고픈 것도 아니고, 내가 먹는다고 부모님 배가 부른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못 먹여서 안달이실까? 뭐, 당연한 거죠. 뭐, 부모님이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자녀의 유익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또 균형 있게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모가 되고 나서 이해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참 속상하고 안타까울 때가요. 뭔가 좋은 것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좋은 것인지 잘 모르거나 아니면 가지고 있음에도 그걸 잘 누리지 못할 때 마음의 아픔과 답답함이 옵니다. 또 어떨 때는 그게 이제 슬픔으로 오기도 하죠. 우리의 하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온갖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는 것이 하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 사실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요, 그것을 알지 못하고 구하지도 않고 주시는 것도 받지 못하고 누리지 못할 때가 종종 있고요. 그럴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슬퍼하시고 안타까워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그것이 좋은 것인지도 모를 뿐더러 오히려 그것을 사양하거나 거부한다면은 그건요 겸손한 것도 아니고 효도하는 것도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근심하게 하는 불효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장 좋은 선물 중에 하나가 기도입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기도라고 하는 방법으로 일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기도할 것을 명하셨죠. 기도해도 좋고 안 해도 좋지만 그래도 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요. 나는 기도라고 하는 방법으로 일하기로 정했으니까 너희들은 기도해라. 기도할 때 내가 그 기도와 함께 그 기도를 따라 일하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9절 말씀에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9절에 보시면요. 이 야베스라는 사람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사실은 야베스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이 한 절밖에는 성경에 나오지 않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두 가지 사실만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첫째는 그가 그 형제들보다 존귀한 자다라고 하는 것과 두 번째는 그의 이름이 야베스다라고 하는 겁니다.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은요, 그 뒤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고통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가 태어날 때 그 어떤 환경이나 그 당시 상황이 고통스러운 것이었던지 아니면은 그 어머니가 해산할 때 아주 난산을 하셨든지 고통스럽게 낳았든지 뭐 그건 잘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고통과 관련이 있다 해가지고 고통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보면 이렇게 특이한 이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최근에도 이렇게 무슨 기사를 봤더니 모 프로그램에 이상한 이름을 가진 사람들만 나와가지고 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봤더니 어떤 사람은 나시성을 가진 이름이 폴레옹이더라고요. 붙이면 뭡니까? 나폴레옹. 그런 이름도 있습니다. 도대체 부모님이 무슨 생각으로 이런 이름을 지으셨나? 나폴레옹을 너무 존경해서 그런가 생각을 했고요. 어떤 사람 이름이 오맷돌입니다. 그래서 야, 이 어떻게 이름이 오맷돌입니까? 했더니 형의 이름은 오말뚝이라고 합니다. 부모님이 유머 감각이 대단하시던가 아니면 그냥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이름을 지으셨던가 둘 중에 하나겠죠. 또 어떤 사람은요, 이름이 시인이 있습니다. 시성이 있나 봐요. 그래서 시인. 그래서 사람들이 오, 야, 그 이름은 너무 시적이고 아름답고 멋있다 했더니 아니래요. 자기도 그런 줄 알았는데 군대 가기 전까지는 그런 줄 알았대요. 근데 군대 가서 보니까 이 이름만큼 안 좋은 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 이름 얘기할 때 이병 시인 이렇게 하니까 합치면 좀 이상하잖아요. 이병 시인 이렇게 되고 상병이 돼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병 시인 하니까 예, 이병신, 상병신이 되니까 이게 참 곤혹스럽더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전에 어떤 부모가요, 자기 아이 이름을 사탄이라고 지어가지고 법원에서 이름을 바꾸라고 결정이 났다. 뭐 이런 기사를 본 적도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야베스 이름이 고통입니다. 출석 부르는데 이 고통, 박고통 이렇게 부르면은 친구들이 안 놀리겠습니까? 어디 가고 있으면 야 고통 어디가? 병원가?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놀릴 수 있죠. 하지만 야베스는요, 자기가 태어날 때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 괴로웠고 고통스러웠던 상황과 자기에게 주어진 고통이라는 이름을 딛고 일어서서 그 형제들보다 존귀한 자가 되었다는 것이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즉,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에 굴복당하는 삶을 산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 환경을 굴복시키는 삶을 살았다라고 볼수 있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할수 있었는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의 기도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요. 10절에 보시면은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그 유명한 야베스의 기도는요, 이렇게 한 절밖에 되지 않는 짧은 기도입니다. 엄청나게 긴 기도문도 많잖아요. 이건 한 절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야베스의 기도가 유명해졌는가? 아마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브루스 윌킨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야베스의 기도라고 하는 책이 뭐 엄청나게 팔리는 밀리언셀러가 되면서 이제 잘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 브루스 윌킨슨 목사님이 달라스 신학교에 다닐 때, 신학생일 때, 채플 시간에 교목이던, 그 학교, 신학교 교목이었던 리처드 슘이라고 하는 박사님의 설교를 듣게 되었는데, 그분이 얘기하는 게 그거였죠.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꿈꾸십시오 하면서 이 구절을 가지고 마무리를 지었다는 겁니다. 야벳은 이렇게 기도했고, 그 지경을 넓혀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라고 이제 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겠죠. 아, 그렇구나. 하지만 그걸로 끝나버렸을 수 있는데, 이 브루스 목사님은 그게 계속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와가지고도 계속 그 구절이 떠오르고, 그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떠오르고, 그래서 그분이 마음에 결단을 했대요. 내가 이 기도를 매일매일마다 해야겠다. 그래서 그 기도를 계속해서 했더니, 그 기도의 내용처럼 하나님의 도우심과 응답이 임하더라는 그런 고백들이 그 책에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는요, 한 구절이나 한 단어라도 아무런 의미 없이 쓰인 그런 구절은 없습니다. 사소해 보이는 표현이라 할지라도 묵상하는 가운데 얼마나 큰 깨달음과 그런 감동을 받을 때가 많은지 모릅니다. 오히려 그렇게 해서 마치 보물을 캐어내듯이 캐어낸 말씀은요, 내 일생 가운데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나만의 말씀이 되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브루스 윌킨슨 목사님에게는 이 구절이 그러한 본문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책을 읽은 사람들이 동일하게 이 기도를 계속해서 드렸더니 역시나 그 기도의 응답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간증들이 막 많아지는 겁니다. 그럼 뭡니까? 이 기도문에 무슨 마법이 있는 주문이라서 이대로만 기도하면은 효력이 발생하는 걸까요? 다른 기도문보다 이 기도문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능력이, 주술적인 능력이 있는 걸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겠죠.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해야 될 사실은요,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야베스는 그 이름이 나타내고 있듯이 출생에서부터 순탄하지 않은 삶을 살게 된 것 같습니다. 태어날 때뿐 아니라 살아가면서도 아마 여러 어려움이나 고난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 우리가 그걸 짐작해 볼 수 있죠? 그 야베스의 이름뿐 아니라 기도의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죠. 뭐라고 합니까? 환난을 벗어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근심이 없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고 나보다 훨씬 큰 문제에 맞닥뜨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문제를 딛고 일어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문제에 압도당하는 사람들도 있죠.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 문제에 압도당하는 사람들을 두 가지 부류로 한번 나눠보면요.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요, 그냥 운명적으로 체념하고 받아들입니다. 아, 이게 나의 운명이지 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특별히 바뀌지 않을 거야 라고 단념합니다. 두 번째는요, 나에게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즉, 하나님이 뭔가 좋은 걸 주실 만한 자격이나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는 내가 뭔가 해야 될 것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축복받지 못할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이라는 거죠. 이게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나 은혜는 말 그대로 은혜입니다. 영어로 serendipity라고 하는 말이 있죠. 축복이나 은혜를 나타내는 이 단어의 또 다른 뜻은 공짜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선물들을 주시기 원하시고 또 주십니다. 하지만 선물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내가 뭔가 한 것에 대한 대가는 아니죠. 근데 문제는 그렇다면 왜 약속하신 선물을 나에게 주시지 않을까? 왜 좋은 것을 주시지 않을까? 오늘 우리 야베스의 이야기에서 알 수 있듯이 야베스는 처음부터 존귀한 자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고통 속에서 태어나서 고통 속에서 살아왔을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기도의 마지막 부분에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소서라고 기도한 것만 봐도 그의 삶이 쉽지 않았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나의 운명이겠거니라고 체념하고 받아들이고 그 고통 속에서 살아갔던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 사실이 중요합니다. 오히려 야베스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라고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생각과 뜻, 계획과 마음, 이것은 항상 선하고 아름답고 완벽하다는 사실을 반드시 붙잡고 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느껴지지 않을 때라도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 그리고 의지를 거기에 맞추고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요, 나의 기도를 하나님의 그 성품, 능력 거기에 맞추는 거죠.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고 동의하며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좋은 분이라는 것을 내가 압니다.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복을 주실 수 있을 뿐 아니라 그렇게 하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내가 압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내 삶에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것이 우리의 기도고요. 이것이 건강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9절 말씀에도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우겨쌈도 당하고 답답한 일도 당하고 낙심도 하고 박해도 받고 거꾸러뜨림도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쌓이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않고 버림받지 않고 망하지 않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담대함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와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 바로 앞에 절, 7절 말씀 보시면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담대할 수 있는 그 사실은 내가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아이디어와 힘과 사람의 도움과 여러 가지 자원과 재정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분이 계신데 그 분이 심히 큰 능력을 가지고 계심을 내가 알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근거가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바로 지난주 말씀입니다. 지난주 말씀이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용기를 내라는 거잖아요. 왜 성경에서는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많이 반복됩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 우리 쪽에서 많은 것을 요구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라고요? 지난주 말씀에 의하면 그저 두려워하지만 않으면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은 바꾸어서 보자면요. 우리는 특별히 할 일이 그다지 없다는 거죠. 그 일들 가운데 우리가 미칠 수 있는 영향이 그렇게 별로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바보 같은 짓 하지 말고 그저 가만히 있으라는 거죠. 즉 방해만 하지 말라 이런 뜻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왜? 일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인데 약속도 하나님이 주셨고 일은 하나님이 하실 건데 내가 자꾸 두려워하고 내가 그것을 믿지 못하면은 자꾸 엉뚱한 행동을 하고 엉뚱한 말을 하고 엉뚱한 선택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일하심을 방해하게 되더라는 거죠.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만 가지고 있으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과 말씀에 동의하기보다 두려움이 이끌고 시키는 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판단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뜻에서 자꾸 벗어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용기를 내라는 겁니다. 그것뿐 아니라 또한 필요한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우리 쪽에서의 동의와 간구 또한 필요합니다. 주기도문에서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선하신 뜻은, 완벽한 뜻은, 아름다운 뜻은 하늘에서는 이미 이루어졌다는 거죠. 근데 그 뜻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의하는 자를 찾는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동의하고 선포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거죠. 제가 계속해서 이런 말씀을 반복해서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우리의 생각과 머리가 굉장히 다른 쪽으로 굳어져 있을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지, 그리고 그 뜻은 이미 이루어져 계시지, 나를 향한 아름다운 계획이 있으시지, 거기에 대해서 내가 동의하고 그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지.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 그대로 내가 동의하고 선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와 함께 일하시지. 이 사실을 끊임없이 붙잡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과 본성은요, 자꾸 다른 쪽으로 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에서 계속해서 거듭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자꾸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의 나약한 본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결코 우리의 의지와 생각에 상관없이 억지로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게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원하지 않으면은 억지로 목구멍에 찔러 넣어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밥을 먹이고 싶지만 입을 벌려가지고 숟가락을 집어넣으시는 분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복을 달라고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불편하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소위 기복신앙 아니냐라고 하는 거죠. 제가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브루스 윌킨슨이 쓴 야베스의 기도가 베스트셀러에 오르면서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릴 때도 저는 비판적인 마음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마치 이것을 복받는 부적이나 주문처럼 기계적으로 기도하거나 그냥 집안에 걸어두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건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하나님을 믿는 것이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목적, 그게 전부인 것처럼 혹 사람들이 생각하게 될까봐 높아심이 있었습니다. 근데 원래 브루스 윌킨슨 목사님이 본인이 놓고 기도하셨고 또 책을 썼던 원래 의도와 목적은 그런 것이 아니죠. 책을 읽어본 사람은 압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요, 그책 이후에 야베스의 기도 그 후라는 책을 써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나 질문들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야베스의 기도에 대해 화를 내고 비판하는 몇 가지 주된 이유 중 하나가 복 달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너무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냐는 거죠. 근데 이 히브리 단어의 의미는요, 호의와 친절을 베풀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야베스는 하나님에게 그냥 복을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요,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십시오라고 구하였습니다. 언뜻 보면요, 마치 복만을 달라고 조르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죠. 하지만 이것은 간절한 마음을 담은 거 아니겠습니까? 마치 내가 거울을 깼다라는 표현보다 내가 거울을 산산조각 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 동사를 바꿔서 간절히 원하는 마음을 담은 것처럼 그런 간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 기도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이기적인 기도로 보일 수도 있죠. 실제로 어떤 사람이 이 사실에 대해서 막 너무 분노해가지고 이 목사님을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에게 아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하면서 막 흥분하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인터넷 가서 구글을 쳐봐도요 야베스의 기도 그러면은 비판적인 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때 브루스 목사님은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잠깐 드린 다음에 이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자기 피아노 옆에다가 책을 쌓아두는데 한 권을 놓고 그 다음에 두 권을 이렇게 쌓아놓고 옆에는 네 권을 이렇게 쌓아놓고 그 사람한테 물었다고 합니다. 이게 만약에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축복이라고 한다면 이 중에서 뭐를 고르시겠습니까? 양심껏 대답해야죠. 네 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또 물어봅니다. 당신이 경품을 받게 됐는데 당첨이 돼서 그걸 받게 되었는데 자, 보십시오. 냉장고가 있고, 차가 있고, 집이 있습니다. 당신은 뭐를 택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웃으면서, 집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목사님께서, 아니, 그건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웃으면서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이걸 두고 작은 것을 선택했다면, 그거는 바보 같은 짓이겠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를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아, 기복신앙 아니냐, 이기적인 거 아니냐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선하고 아름다운 계획과 뜻을 가지고 계시다고 성경에서 계속 얘기합니다. 물론, 한쪽으로만 치우치는 것은 우리가 경계해야 될 거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아니다,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또 다른 극단적인 잘못이라는 겁니다. 핵심은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하나님의 뜻도 깨닫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구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의 약점이라는 거죠. 너무 기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도해도 너무 스케일이 작다는 거죠. 저는 야베스 기도의 핵심이 이거라고 봅니다. 뭐, 기도문 자체가 뭐, 상당히 신학적이고, 상당히 놀랍고, 뛰어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누군가 이 기도문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꾸준하게 기도를 했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하다는 거죠. 기도했으니까 기도한 내용대로 응답받는 것은요. 야베스의 기도가 아니고 마태의 기도, 뭐 누가의 기도, 누구의 기도라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실제로 기도하지 않는 것이 우리 약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책을 읽고 도전을 받은 사람들은요. 아, 실제로 그런가 해가지고 도전을 받아가지고 자기도 했더니 아, 그 응답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기도에 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기도하면 들으신다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더군다나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크고 놀랍고 좋고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 한번 드렸죠.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실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꺼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으로 그일 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것, 동의하는 것,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상황과 처지와 조건을 탓할 필요가 없어요. 최근에 뉴스에 많이 등장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중국 사람 마윈이라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일약 중국 최고의 부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지난 9월 18일 뉴욕 증권 거래소에서 그 알리바바라고 하는 그 회사가 상장이 됐는데요. 시가 총액으로 보면은 아마존이나 페이스북을 제치고 구글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가 총액이 많은 회사가 되었습니다. 뭐 미국 기업도 아니잖아요. 중국 기업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이 마윈의 배경입니다. 원래부터 부자 아빠 만나가지고 혹은 어떻게 뭐 부정부패에 연루돼가지고 뭐 종잣돈이 생겨가지고 그걸 불려가지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가 좋지 않은 조건에서 시작됐다고 합니다. 가난한 환경에서 자랐고요. 대학도 삼수 끝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것도 정원 미달이 되는 바람에. 취직도 뭐 삼수를 했다고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영어 교사와 번역일을 하게 됐는데요. 뭐 오피스를 빌려가지고 번역일을 하는데 그 렌트비도 충당이 안 돼가지고 꽃도 팔고 물건도 팔고 하면서 그렇게 이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1995년도에 미국의 시애틀을 방문했다가 친구의 소개로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을 처음 거기서 접하게 되고 거기서 비전을 본 거죠. 그래서 중국에 가자마자 인터넷 회사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제가 인터넷에서 어떤 영상을 봤는데 창업 초기에 이 마윈이라는 사람이 자기 친구들을 자기 아파트에 불러놓고는 쭉 불러앉았어요. 무슨 뭐 성경 공부 모임하는 것처럼 쭉 앉아가지고 이 마윈이 서서 막 얘기를 하는데요. 열정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때는 뭐 아무것도 없을 때거든요. 근데 막 얘기하는데 막 비전이 엄청난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야 정말 열정이 대단하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그냥 현실적으로 보면은 야 저거 사기꾼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막 하는 거죠. 혹은 뭐 정신 나간 녀석, 그냥 이상주의자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런 모습이 되고 나서 돌아보니까 아, 그 초라한 시작이 또 그 당시의 열정이 아, 대단하다 이렇게 보여지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후 15년이 지난 뒤에 중국에서 가장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저 성공담으로 보기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과 도전을 주는 이분의 어떤 그런 배경과 언행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의 모델로 삼았던 게 누구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포레스트 검프라고 합니다. 이 영화를 엄청나게 많이 봤대요. 그래서 이번에 뉴욕에 그 상장하러 오면서도 그 전에도 그 영화를 보고 왔다고 합니다. 포레스트 검프 하면 뭡니까? 바보 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뭔가 바보지만 앞을 향해가지고 순간순간 자기 마음에 딱 주시는 확신 가지고 달려나갔더니 물론 영화긴 합니다만은 말도 안 되는 기적 같은 일들이 계속 연이어 벌어지잖아요. 근데 이분은 거기에 감동을 받았나 봐요. 그래서 나는 뜻을 정하고 달려간다. 이분이 얘기가 하시는 게 뭐냐면은 지금의 나나 15년 전의 나나 바뀐 것은 없다. 자기 바보처럼 달려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참 이 대단한 게 뭐냐면요. 허튼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자기의 목표는 자기의 이런 모든 사업체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목표는 사람들을 돕고 중소기업들을 돕기 위한 거라는 거죠. 사람들 특히 젊은 사람들이 돈을 벌 수 있도록 하는 것,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 마치 그 옛날 아메리칸 드림이 그랬던 것처럼 자기 또한 그런 것들을 하고 싶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돈을 많이 벌게 되었는데 그 돈 가지고 어떻게 할 겁니까? 했더니 아, 돈은 너무 골치 아프다는 거죠. 이 사람의 목적은 돈 버는 게 목적이 아니었던 거죠. 자기가 보았던 목적이 있고 비전이 있는데 그걸 향해 달려나가다 보니까 따라붙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부끄러움과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왜 크리스천들은 이런 꿈을 품지 못하고 왜 이렇게 열심히 달려나가지 못할까? 이런 말을 하면 또 사람들이 얘기하죠. 아, 저 기복신앙, 저 성공주의, 저 엘리트주의. 뭔가 아주 성공한 사람이 되자라고 강조하는 건 엘리트주의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도대체 뭐가 기복신앙이고 뭐가 엘리트주의입니까? 축복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데 굳이 사양하는 것이 겸손인가요? 그게 효도입니까? 이게 왜 엘리트주의입니까? 돈이 목적이 되면 그럴 수 있습니다. 마치 세상적인 성공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면은 그렇게 보일 수도 있죠. 그렇게 비판하는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기 시작한 사람은요, 세상적인 성공에 그렇게 목말라 하지 않습니다.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삼지도 않습니다. 다만 수단일 뿐이죠. 하나님이 주신 내 마음의 열정과 소원, 비전을 향해서 나가다 보니까 돈이 붙을 수도 있고 안 붙을 수도 있고, 세상적인 성공을 이룰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일평생 그냥 가정주부로 있다가 갈 수도 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세상적인 성공을 누려야 합니다라고 하면은 엘리트주의죠. 성공주의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소망을 가지고 제한하지 않고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한번 나가보는 것, 그게 왜 문제입니까? 오히려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죠. 이 마윈이라고 한 사람은요, 볼품없습니다. 보셨나요, 사진을? 너무 얼굴이 못생겨가지고 중국에서 KFC 매니저 일 뽑을 때 지원했다가 얼굴 때문에 탈락했던 그런 일화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도대체 무슨 핑계가 필요합니까? 야베스의 기도를 쓴 이 브루스 윌킨슨 목사님은 그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스터 존스라고 하는 사람이 죽어가지고 천국에 갔대요. 갔는데 베드로 사도가 천국 문에서 기다리면서 맞아주시고 천국을 이렇게 구경시켜 주더랍니다. 황금길과 천사들의 노래 등 너무너무 아름답고 너무너무 황홀하고 좋았대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천국에는 어울리지 않을 법한 큰 건물이 있더라는 겁니다. 창고 같은. 창문도 없고. 그래서 저걸 보면서 저게 뭡니까? 저 안에 보고 싶습니까? 했더니 베드로가 말하기를, 아 이거 별로 보면 안 좋아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사람이 또 그러면 호기심이 또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다니면서 또 계속 눈은 거기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보고 싶다고. 그래서 결국 베드로가 그를 데리고 그 건물에 들어갔는데 안에 갔더니 그곳에 박스들이 그렇게 많이 있더라는 거죠. 이렇게 보니까 박스마다 이름들이 붙여져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아, 이 박스 중에 혹시 내 이름이 붙어 있는 박스도 있습니까? 했더니 베드로가 그렇다고. 한번 볼 수 있을까요? 했더니 또 베드로가, 아, 보면 별로 안 좋아할 텐데요. 아, 정말 보고 싶습니다. 아, 그렇다면 한번 보십시오. 너무 졸라서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이 사람이요, 미스터 존스가 그 통을 보고 나서는 너무너무 후회하는 마음이 들었다는 거죠. 아쉬운 마음이 너무 많이 들었답니다. 왜냐하면 그 통 안에는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주시려고 예비하셨던 수많은 좋은 것들이 가득 들어있는데 한 번도 구하지 않고 묻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지 못한 것들이 가득하더라는 거죠. 우리에게요, 변명이 필요치 않습니다. 고통도 변명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축복의 디딤돌이 될 수 있죠. 그 이름이 고통이었고 태어날 때 고통스러웠고 살아가는 환경이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야베스의 기도는 무엇이었습니까?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오히려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뒤집는 그런 기도를 간절하게 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형제들보다 존귀한 자가 되었다는 거죠. 오히려 그 고통이 존귀한 자가 되는 오히려 열쇠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 브루스 윌킨슨 목사님도 그 신학교 채플 때의 감동과 도전으로 이 기도문을 가지고 매일매일 기도했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30년 동안이나 이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저 말씀 묵상하고 아 이게 좀 감동적이네 해서 책을 쓴 분이 아니라 본인이 이 말씀을 가지고 30년 동안 계속해서 기도해 오면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일하심들, 또 이것을 통해서 도전받은 사람들의 또 수많은 간증들, 그것을 가지고 함께 나누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괜히 비하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는 무엇을 놓치고 있는가를 보아야 하죠. 아까 읽었던 고린도 후서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것이 우리의 담대함인데, 아니 이게 있는데 뭐 무서워할 게 뭐가 있습니까? 더군다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궁극적인 담대함이 있잖아요. 우리 인생에게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최악의 일이 뭡니까?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인생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일이 사실은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일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 계신 천국에 가는 건데요. 아, 그러면 두려워할 게 뭐가 있습니까? 최악의 일도 최고의 일인데. 담대함이 거기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분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분을 믿고 내 상황과 여건이 어떠하든지 오히려 어렵고 힘들고 문제가 많고 한계가 많고 고통스러울수록 그렇기 때문에 그 반대의 것을 하나님께 간절히 구할 수 있게 되어지고 또 받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담대할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찬양은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해당하는 야베스의 기도에 대한 결단과 응답의 능력을 누리는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심히 없게 하소서.